1960년대부터 신문에 기재되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패밀리 서커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단 한 컷의 그림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주 큰 꽃다발을 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Honey, I love you. 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주 큰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요. 자,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 1%고요. 나머지 99%는 뭐라고 말할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당신 뭐 잘못했지? 빨리 말해. 2번, 에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비싸 보이네. 얼마 줬어? 영수증 내놔. 3번, 하,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화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남편이 와서 Honey, I love you 라는 말과 함께 큰 꽃다발을 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내는 조금도 즐거워 보이거나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표정이 굉장히 황당해 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만화에는 항상 밑에 한 줄의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내가 왜 화가 나는지 질문 형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꽃 알레르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남편은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지조차도 평생을 함께 살면서 몰랐다는 겁니다.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테러입니다. 남편은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기에 아내는 조금도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우리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역효과가 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씩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장도 내팽개쳐버리고 가정도 뒤로 한 채 주 7일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봉사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맞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을 하거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이 무엇이죠? 너에게 이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또는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심지어는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죠.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심하게, 아주 심하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지옥이 돼버렸어요. 너무 가기 싫어합니다. 학교만 돌아오면 방에서 혼자 숨죽여서 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잘 알고 보니 내 자녀를 왕따시키는데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선동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이 내 자녀를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주위 관계를 다 이간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펑펑 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자녀를 괴롭히는 그 학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학교에 갈 일이 있는데 마침 그 학생을 학교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 학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세요? 잘 생각해보면 그 학생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때린 것도 아니며 나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 학생을 만났더니 그 학생이 밝은 미소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를 정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예의를 깎듯이 갖췄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한 대 확 쥐어박아버리고 싶겠죠. 얼마나 미워 보이고 싶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전학을 가게 돼서 왕따를 당했는데 한 학생이 여러분 자녀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데 그 학생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었고 배려해 주었고 챙겨주었으며 같이 밥을 먹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며 심지어 내 자녀를 왕따시키는 모든 학생들의 무리를 그 학생이 물리쳐 주었습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이 그 학생을 학교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학생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칭찬해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선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직접 그 학생을 만났을 때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인사는커녕 쌩 까고 그냥 슛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무엇이라도 다 사주고 싶을 만큼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이유는 내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다른 사람을 왕따시킨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거라. 그래서 주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24절은 다음번에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죠. 근데 이웃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라가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가 텅 빈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바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바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아, 저는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총 횟수가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지금 제 눈에는 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친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그런 말 했던 적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바보니? 야, 이 바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그래도 종종 있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바보예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웃에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보야, 너 바보니?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어요. 그러고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부모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바보라는 단어 또는 미련한 놈, 멍청이 이런 단어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부모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딱 드리는데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던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맞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즉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했던 일이, 원망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면 돌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면 형제의 사랑이 예배보다도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의 사랑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일 텐데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 또한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사랑이 중요하고 이웃사랑만큼이나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같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는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과도 같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올바르면 됐지 뭐 이렇게 뭐 수평적인 관계까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으나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마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이 주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아마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본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비유예요. 그 비유의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다 말씀을 하시고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겠느냐? 뭐라고 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그가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리하라.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이웃에게 베푼 자가 답이었는데 너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했으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웃에게 가서 자비를, 은혜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큰 계명이 이웃사랑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최종 결론이 무엇이어야 되죠? 너도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도 가서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해라. 뭐 이런 결론이 돼야 되는데 최종 결론은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사랑으로 답을 시작하셨지만 결론은 이웃사랑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결론을 내신 데는 자, 그 질문을 했던 율법사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증표로서 무엇을 제시했죠? 철저한 율법 준수. 나를 봐. 나만큼만 하면 돼. 나처럼 안 해서 문제지. 나를 보면 안식일 계명 총악하게 지키잖아. 안식일 계명 막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까지 합치면 수백 개에 이릅니다. 그거를 전부 다 지켰어요. 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지키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금식도 꾸준히 하고 나는 제사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 규율을 지켜서 완벽하게 매번 다 드렸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처럼 안 해서 문제이지. 모든 사람이 나처럼만 하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울 거야. 나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사에게, 서기관에게, 바리새인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 그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 차곡차곡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계속해서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야 이 율법도 지켰고 나는 저 계명도 준수했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나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차곡차곡 자기 의의를 지켰어요. 이것이 두 가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고요. 이웃에 대해서는 정죄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는 금식했는데 넌 금식 몇 번이나 했어? 난 40일 금식을 세 번이나 했어. 넌 하루도 안 했지. 40일은커녕 너는 나흘도 금식 안 했잖아.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어. 나는 봉사를 이만큼 했고 나는 계명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질을 계속해서 휘두르면서 살았어요. 저거 말씀도 안 지키는 녀석. 쟤는 이런 모임에도 안 나오잖아. 너는 이것도 안 했지. 난 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만큼 했니? 이웃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웃 정죄만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여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그것도 아주 큰 꽃다발을 매주 선물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셨을까요? 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죄하고 우월감을 누리는 것, 내가 그게 제일 싫은데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있잖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은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이웃사랑 하면 가장 나에게 부담이 되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했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사람, 어쩌면 한때는 여러분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왠지 사이가 소원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가 굉장히 어색해졌고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무엇인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던 그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은 여러분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전혀. 언제든지 연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애써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여러분과의 사이가 그냥 소원해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집요하게 괴롭혀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남겨버려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였는지 답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장 부담이 되게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만 듣고 지식으로만 충만하여져서 아무런 실천도 적용도 없다면 차라리 그 말씀을 안 들은 만도 못합니다. 오늘 무엇 하나라도 당장 내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막 달려가서 품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정도의 용기가 없다면,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하기로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